آمین.어떤 스승이 한 젊은이 이름을 제자로 두었는데 그 제자는 불만이 참 많은 제자였고 불만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불평을 많이 늘어놓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좀 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스승이 제자를 불러서 소금 한 사발과 마실 물 한 컵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스승이 소금을 컵 속에 한 컵 집어넣은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제자가 화가 잔뜩 나는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짭니다. 스승은 또 제자를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 아까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소금 한 컵을 호수에다가 던지고 휘저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짜지 않더냐? 안 짭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다.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니 네 속에 고통이 있다면 네가 컵이 되지 말고 조그마한 병자리가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자신 안에 소금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삶의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삶의 고통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인생의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앞에 이야기는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대체로 고통스러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또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빨리 없어지고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런 바람과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누군들 그런 바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계속 자신에게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괴로워하시면서 그 고통의 썸장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게 마련이고 그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었어도 이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모 자녀가 자녀 간에 생겨나는 고통이 참 어려운 고통이고 어려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시험은 바로 효도의 문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적 제도가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효도의 문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괴뢰심, 존중심과 아울러 절대적 복종의 형태로 해결이 되어 왔습니다. 요즘은 젊은 층이 이런 기독교적인 유교 문화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흡수하면서 정통적인 가부장적인 권위가 상실되고 와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독교적인 가정 형태로 변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바가 아닌 변질된 개인주의화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심점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변천 가운데서 자녀의 부모의 자녀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불행한 자녀도 있고 또 반대로 자녀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한 부모도 있습니다. 급과 같은 작은 마음이 아닌 호수와 같은 넓은 마음이 되어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원이나 일반 가정이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과원에도 집이 있고 방이 있고 음식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운동장에서 뛰놀며 공을 차며 공놀이하며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원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곧 부모입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을 과라 그러죠.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독한 것입니다. 가정이 있고 삶이 있고 조건이 있어도 인생이 고독하고 기쁨이 없는 인생의 고아가 존재하는 것은 그 가정 또 그 가정의 식구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형태는 갖추어 있지만 실제 가정의 내면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고아같이 생활하는 불행한 가정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부모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 그 생명이 장구하고 장수하도록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통과 건강을 위해서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병약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이 길게 장수하는 복은 부모 공경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안 되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부모를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부모를 통해서 땅에서 잘되는 복을 누리고 생명의 기인 장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풀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 차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하니까 애굽인들과 애굽 왕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됐는데 아주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바로 일본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 태어나면 강에 던져 바로 죽이라 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잘생겼고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고 너무너무 예뻐서 이 아들을 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기가 자랄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방수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아이를 그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부모의 믿음은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이죠. 하나님 이 아들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들을 고인공이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 믿음대로 모세는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어린 시절을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120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나일강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건진을 받고 120세까지 강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세는 그의 부모를 통해서 그의 부모를 통해서 땅에서 잘 되는 법을 누리고 또 생명이 120세까지 긴 장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린 은혜와 축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우리의 부모를 주셨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도록 돌보고 길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배려를 부모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부모의 은혜가 크죠. 할렐루야. 결혼한 좀 젊은 커플이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부부 관계 때문에 갈등하다가 결국엔 그토록 아름답던 가정이 깨어질 때 그들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인간 관계죠. 관계. 이 관계는 모든 영역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훌륭해도 관계 기술이 부족하면 존경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부해도 관계가 깨어지면 풀어놓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는 오래전에 목사가 된 목회자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수많은 사람들을 양을 돌보듯이 돌보고 양육한다는 뜻에서 목회자라고 그럽니다. 양같은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겨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관계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 이 가정이 가족 관계잖아요. 관계입니다. 결국 관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는 관계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좋은 관계를 조금만 사소한 일 가지고 깨뜨리면 그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관계를 깨뜨리지 마세요. 부모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목사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관계 깨뜨리는 것만큼 어리석고 그 무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일본 크리스천 작가 마스미 토요토미는 참 사랑은 그 의리라는 작은 소책자에서 사랑에는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 불구하고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이 세 가지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소책자입니다. 참사랑은 그 의리에 첫째, 만약에 if의 사랑은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노트북을 사주겠다. 만약에 나의 욕망을 채워준다면 나도 내 욕망을 채워주겠다. 라고 하는 식의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 if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얻게 되는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도 만약에 사랑을 하신다고 믿는 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과 옆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만약에 사랑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랑이 있어요. 만약에 잘해주면,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지. 이런 식의 사랑을 추구하죠. 교회가 잘해주면 내가 잘하겠다. 교회가 좋으면 나도 좋게 하겠다. 뭐 이런 이 조건부 if의 사랑. 이건 아니래. 만약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다. 만약에 사랑해. 그것뿐만 아니라 때문에 사랑. 비공적 영으로.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잘 대해주기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이 때문에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또 무의식 중에 하나님도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믿는 교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집은 4대째 신앙의 가문이기 때문에, 내가 셀 리더이기 때문에, 나는 노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신앙관, 이것은 특권의식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 특권, 이것은 또한 다른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자랑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흠과 허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는 부부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보답도, 어떤 기도도 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영어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불행한 사람, 천한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불구하고 사랑해. 이것을 무조건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바로 이 인스파이트 오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도 아니요, 때문에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기에 보잘것없는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주신 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바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온 우주보다 넓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송 중에 불렀던 노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양이잖아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그때 볼 땐 그 모든 건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온 것은요,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높고 깊고 넓은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속성처럼 여러분들의 못된 행실들을 갈 길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참 못되고 악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청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여러 요건들을 다 마련해놨잖아요. 앉는 자리 만들어줬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를 두었죠.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 거기에다가 부모까지 줬네요. 부모까지 줬네. 어떤 사람 부모를 그 지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 줄 모르고 그 지장스러운 존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그 사랑에 의해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큰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눈물도 없다는 아닙니까?
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순종하라. 부모를 사랑하면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이죠.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개념이 이렇으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야. 부모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주 안에 주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은 사랑밖에 없는 분입니다. 주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네 이웃 중에 첫 번째 이웃이 바로 부모입니다. 첫 번째 이웃. 이런 단계에 있어서 부모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부모를 먼저 사랑하면서 두 번째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곧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부모에 대한 애정, 사랑이 없다면 그 공경과 순종이 외식이요 눈가림만 하는 바리새인적인 정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심장 폐부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공경하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외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공경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면 공경이 나오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려면 부모를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있는 애들이 부모가 조금 잘못된 거 생각하면요, 부모를 무엇으로 생각해요? 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먼저 사랑을 회복하세요. 예레미야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라면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살피고 테스트한다.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분. 그래서 그 심장 폐부, 그 심장 폐부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을 하겠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이 길걸로 보응하겠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랑은 없고 억지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느냐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테스트해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의 예수님하고 공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지난주 우리가 룻기를 생각했는데 이 룻의 고백이 나오죠. 룻의 고백. 룻의 고백이 뭐죠? 나를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불리실 겁니다. 이게 뭐죠?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심령에서 우러나는 공경과 섬김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죽으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말이죠. 인간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생고생하고 속된 말로 개고생이 예상되는 시험의 일을 따라간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세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 루스에 행패가 되면 가차없이 오르바처럼 돌았을 겁니다. 그러나 루스는 그 시어머니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은 여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그 어머니를 섬기고 순종했더니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요. 좋은 남편 또 만나고요. 그래서 자녀를 다시 만나고 그 가문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문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문자 그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순종함으로 자유대로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겔로 베프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쓴, 그 작가가 쓴 지문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지문 가슴새.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과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드실 때였습니다. 동물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긴 후에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문 가슴새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지문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기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할 때 너의 깃털이 회색에서 주름빛으로 바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오른색으로 흘렸습니다. 오늘 진 가슴새의 두루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진 가슴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 가시가 박힌 상태에서 그 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새는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로 날아가서 자신의 자그마한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다가 안타깝게도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숨을 거두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깨끗하게 되질 않아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새, 예수님께서 이 새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묻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유난히 설렁이는 보혈은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습니다. 우리의 혈통에 흐르는 죄를 차단하는 능력이 그 피에 있습니다. 영생만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피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세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피의 사랑이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올해는 푸른 계절이지만 붉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진달래와 철쭉꽃은 붉은 색깔을 가진 꽃이죠. 이 꽃이 핀 물을 입으면 주님께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군인들과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피는 순수 사랑의 피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족들은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피의 사랑을 나눈 관계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장모의 관계는 이 피를 나눈 치울 수 없는 붉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족관계에서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품을 주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안 믿거든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첫 개념이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네.
네. 오늘